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지진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재난관리당국은 이날 아침까지 터키 내 사망자는 최소 18,342명, 부상자는 최소 74,2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3,30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8의 이번 지진은 수차례 강력한 여진이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가 지난 1999년 터키 북서부 지진 당시에 17,000명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전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가운데 구조요원들은 잔해 속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든 차량과 발전기를 멈추도록 요청하는 등 구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터키 남부 하타이 지방에선 어린이와 10살 아이가 어머니와 10살 아이가 90시간 만에 건물 잔해에서 구조되는 등 밤사이 여러 명이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이 터키에 17억 8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고 미국 국제개발처도 터키와 러시아, 시리아에 8,5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의 핵심 기관시설들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새벽 시간 1시간 사이에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에 최소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포리자를 겨냥한 러시아군의 이날 공습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현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막심 마르첸코 주지사는 적 항공기가 비행 중이며 칼리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함정이 바다에 떠있다며 새로운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에게 경보를 무시하지 말고 대피소로 피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어제 이틀 일정으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자포리자 원전 주변 안전구역 설정 등을 논의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군의 밤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서부 흐멜리츠키와 북동부 하르키우,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의 중요 기관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정찰 풍선은 심각한 주권 침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 내 스페인어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세계 각국의 정보 수집 활동과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진행하고 있는 정보 수집의 총량은 압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이 정찰 풍선을 보낸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풍선이 우리 영공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정보 풍선 격추를 통해 우리에 대한 주권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분명히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몬태나주 상공에 출연한 것으로 처음 보고된 해당 풍선이 4일 동부 해안에 다다르자 격추를 지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격추 이틀 뒤인 지난 6일 중국 정찰 풍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풍선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어제 해당 풍선 제조업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 중인 핀란드 국민 과반수는 나토 단독 가입 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 일간 일타 사노마트 신문이 최근 핀란드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핀란드가 스웨덴을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웨덴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두 나라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 가입 절차를 공동 진행해왔습니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헝가리와 터키의 승인이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 내 반터키 시위에서 이슬람 경전 쿠란이 불태워지는 사건 등이 발생하자 터키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 첫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건군절 열병식을 개최하며 다양한 무기를 공개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고체 연료 ICBM 추정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지만 아직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는 가끔 구름 많고 밤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첫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0일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독자 제재이고 한국 정부의 첫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이 촘촘한 대북 제재를 뚫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나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공격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달 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입니다. 기관과 조직은 조선엑스포 합영회사, 라자루스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포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 7곳입니다. 라자루스그룹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도 제재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가운데 조명래와 송림, 오충성, 그리고 기술정찰국과 110포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은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 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자인 박진혁은 조선엑스포 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했고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습니다. 송림은 로켓공업부 산하 합장강 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 피싱 앱을 제작 판매했으며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의 IT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인 지휘자동화대학은 북한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고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로 1986년 설립돼 매년 100여 명의 사이버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재 대상 기관은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110호 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 창설돼 활약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민군 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이자 사이버전 전담부대입니다. 이들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를 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가 필요하고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하며 다양한 무기를 공개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그 전까지는 지금의 접근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채 미국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한 논평 요청에 물론 우리는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our goal remains the same. That's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are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그렇게 할 뚜렷한 의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동맹인 일본, 한국은 물론 전 세계 파트너 동맹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마주앉아 외교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해선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직답 대신 지금 우리는 북한의 대화를 제안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We have an offer on the table to the DPRK for dialogue right now. This is an offer that the DPRK
그러면서 이는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며 그 대신 북한은 도발을 거듭했고 각각의 도발은 영내는 물론 잠재적으로는 그 너머의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행한 방어훈련은 한국, 일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 그들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이 철통 같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you've seen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types of defensive maneuvers that we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그런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접근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건군절을 맞아 8일 개최한 열병식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한층 노골화했습니다. 열병식을 기점으로 올 들어 잠잠했던 무력 시위를 본격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8일 개최한 건군절 열병식은 자신들이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다양한 핵무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11기 등장시켰고 고체연료 추진 ICBM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ICBM 4기도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 운용부대인 전술핵 운용부대도 열병식에 처음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주년인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치러진 이번 열병식이 지난해 4월 25일 열병식보다 규모는 오히려 줄었지만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위협 측면에서 보면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는 46개 도보 종대와 14개 기계화 종대 등 총 60개의 열병 종대가 참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열병식에 72개 종대 2만여 명이 참여해 역대급 규모를 자랑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축소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열병식에 화성 17형이 11기나 등장한 것은 4기가 동원됐던 지난해 4월 열병식보다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국을 겨냥해 ICBM의 양산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보통 열병식에는 이제 무기체계 이렇게 단일 기종이 여러 개가 공개가 되지가 않죠. 이번엔 11기가 공개가 됐죠. 그만큼 북한이 생산 능력과 함께 초대형 이제 ICBM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좀 과시하는 이 본토를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고체연료 추진 ICBM으로 추정되는 새 미사일은 수년 전부터 북한이 지속해온 고체연료 엔진 시험의 성과를 기초로 조만간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ICBM급 추력의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엔 함경남도 마곤포 엔진시험장에서 고체연료 엔진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었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최근 지상 연소시험이 1단과 2단 고체연료 엔진시험이었을 수 있다며 북한이 아직 1단에서 3단까지 ICBM용 고체연료 엔진을 완성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과거 신무기 공개 후 시험 발사를 했던 패턴으로 볼 때 조만간 고체연료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여태까지 미사일 개발해온 어떤 이력을 봐서는 1, 2단은 지상 연소시험을 했기 때문에 3단은 아마도 기존에 있던 소형 로켓 모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일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북한이 늘 하듯이 그냥 올 상반기 중에도 충분히 시험 발사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신종우 사무국장은 신형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테레서 발사관 직립장치가 식별돼 단순한 모형이 아닌 실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고체연료 추정 ICBM은 2017년 4월 공개한 미사일보다 크기가 커 북한이 그 사이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한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7년 공개된 텔은 중국제 차량에 바퀴는 8축 16륜, 발사관 직립장치는 발사관 하부 중앙 지점에 한계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북한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9축 18륜 차량에 직립장치가 발사관 좌우 측면에 달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ICBM은 신속한 연료 탑재가 가능하고 연료 탱크 부식 우려가 있는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탑재 후에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미국과 한국의 감시, 정찰 자산이 발사 징후 등을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열병식에 처음 등장시킨 데 대해선 대남 전술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KN-23, KN-24, KN-25 등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전술 핵무기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위협하는 무기체계로서 이번 열병식 등장을 계기로 향후 미한연합훈련 등에 대응해 전술핵 부대의 훈련 상황을 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술핵 부대를 퍼레이드에 등장을 시킨 것은 한미연합훈련, 특히 가까이 있는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지금까지 개발한 단거리 전술미사일들하고 그 외 기타 그 운반수단을 실제 훈련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걸 과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은 지난해 말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 도발 이후 이렇다 할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초 미한 공군이 서해상에서 전략자산을 동원한 공중연합훈련을 했는데도 북한이 맞대응 무력 시위가 없었지만 열병식 이후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마 그동안은 열병식 준비에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 내무성에서도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병식을 기점으로 북한의 무력 시위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편 10일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열병식에 참가한 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제국주의 폭제가 날로 포악해지고 있다며 이를 제압하기 위해 군이 빠른 속도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9일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며 우리는 영내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과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열병식에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등을 동원해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한 데 대한 후유의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달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들에게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9일 북한 열병식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과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일 미군 공보실은 이날 후유이에 보낸 이메일에서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기적으로 단독 또는 양자간 실시하는 현실적이며 수준 높은 훈련은 일본 방위에서 조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위협이나 위기 또는 인도적 재난에도 통보를 받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열병식 보도와 함께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ICBM은 발사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또 10기 이상의 화성 17형 ICBM이 각각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돼 공개됐습니다. 화성 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북한에서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 최대의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대들이 등장했다며 제국주의 폭제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비축한 최강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건군절 열병식을 통해 고체연료 ICBM 추정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지만 아직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여러 차례 관련 시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고체연료 엔진을 기반으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를 등장시켰지만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learly the North Koreans were trying to project that they had made progress on this SAW propellant ICBM, but such a missile has not yet been flown.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분명 이번 열병식을 통해 고체연료 ICBM 기술의 진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기 원했지만 아직 비행 시험조차 거치지 않은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대형 고체 엔진 미사일 기술의 첫 번째 단계인 지상 분출 시험에 한 차례 나섰다고 주장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ICBM급 추력의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부는 관련 미사일 기술이 완성 단계에 도달하려면 여러 기술을 증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이 두 번째 지상시험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 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열병식에 원통형 미사일 발사관으로 보이는 큰 물체를 등장시킨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점수를 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열병식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지난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05번째 태양절 열병식에서 원통형 발사관을 탑재한 채 공개된 이동식 발사 차량과 유사한 차량에 실려 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열병식 사진에선 이 같은 미사일 4기가 포착됐습니다. 고체연료 ICBM은 신속한 연료 탑재가 가능하고 연료 탑재 후에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징후 등을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STE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슐러 박사는 북한의 고체연료 ICBM 개발 수준을 아주 초기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다른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관련 무기를 개발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슐러 박사는 액체연료 ICBM과 마찬가지로 고체연료 엔진을 기반으로 한 ICBM 기술도 외부에 막대한 도움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엔진과 유도 시스템, 주요 기반 원료 확산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술들은 대부분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국가에서 제공될 것이라며 만약 이런 국가에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개발의 가속화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안키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고체연료 ICBM 기술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y're in the final stages of developing these technologies. In December 2022, North Korea carried out.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은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나섰고 당시 엔진이 ICBM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미리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점검을 위해 북한은 비행시험 등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지난해 북한은 상당 규모의 고체연료 엔진 지상시험을 했다며 올해는 더 크고 긴 사거리 미사일 운용을 위해 많은 시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ey did do a test, a ground test of a fairly large solid fuel engine late last year. I think it was in. Yes.
북한의 열병식에서 보여지는 것이 항상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의도나 방향, 원하는 것 등을 감지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또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 17형 ICBM을 11개나 내세운 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KN-23과 초대형 방사포 KN-25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거 선보인 것은 한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많은 미사일을 한꺼번에 등장시킨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anted to sort of, you know, make the political point that they've got a robust, quote, tactical nuclear capability, you know, clearly aimed at South Korea. I think they basically want to continue to show that they've got a capable military that can.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보여주고 무기와 관련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과시하려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유능하고 선견지명이 있으며 주민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기를 총동원한 것이라고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고체연료 ICBM의 실체 여부를 떠나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대미 위협 수위를 높여 미국과 한국 사이의 틈을 벌리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he is particularly targeting the alliance.
Okay.
He's trying to get Koreans whom he knows because of recent polls.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목표는 미한 동맹을 파괴하는 데 있다며 김정은은 북한의 한국 침략 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국인들의 우려를 이용하려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문제를 제기하는 북한의 전략은 미한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높일수록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은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Deterrence ultimately rests on political trust and solidarity. I think the fact that we have 28,500 U.S. troops.
판다 선임연구원은 억지력은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신뢰와 연대에 달려 있다며 한반도에 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그 가족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만큼 미국 시민과 미국의 국익은 남북한 사이 모든 갈등과 크게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에 빠뜨리는 역량을 갖더라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 라고 판다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들이 처음으로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합동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보건후생부가 9일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함께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합동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료 및 공중보건부분기관 등 다양한 주요 사회기반 시설 부분을 겨냥한 북한이 지원하는 랜섬웨어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공격을 사전에 탐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한 당국이 합동으로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한 당국은 현재의 사이버 보안 태세를 점검하고 이번 합동 권고문에 담긴 피해 경감 조치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는 해킹 수법인 피싱 시도를 인식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이용자들을 교육하고 피싱 방지 다중인증을 활성화하고 시행하는 한편 바이러스 퇴치용 및 멀웨어 방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고문에는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의료 및 공중보건부문 조직과 다른 주요 사회기반시설부문 기관 단체에 접근해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는 데 사용한 전술과 기술, 절차 등이 기술됐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데이터 정상화 명목으로 요구하는 일종의 몸값인 랜섬을 요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전술과 기술 등도 담겼습니다. 권고문에 따르면 특히 북한 행위자들은 도메인과 계정을 개설한 뒤 가상사설망 등을 또 이용해 접속 지역을 위장하고 이후 악성 코드를 이용해 시스템을 파괴, 변조, 암호화한 뒤 데이터 정상화를 조건으로 암호화폐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얀 당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런 암호화폐 작전에서 비롯된 불특정 금액의 수익이 미국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작전 등 북한의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의 목표를 지원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국방부 정보 네트워크와 방위산업기지 회원망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는 혈맹관계로 알려졌지만 서로에 대한 속내는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직접 상대했던 전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 관리들이 사석에서 중국을 비방하거나 주한 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수년간 접촉하며 매우 잘 알게 된 북한 관리들이 때로는 경계심을 풀고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중국에 대한 속내를 보인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실무협상을 전담했고 이어 한국 주재 부대사,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퇴임 뒤인 2007년부터는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 관리들과 반관 반민 대화에 나섰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 북한 관리와 북중 관계, 한반도 역사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e were speaking in Korean and he kept using a rather offensive phrase to describe the Chinese. He kept saying 중국놈.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관리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는 중국인들을 묘사할 때 계속해서 모욕적인 문구를 사용했다며 그는 계속해서 중국놈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것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나를 매우 존중했고 미국에 대해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용어를 꼭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러한 반감의 배경으로 북한이 중국에 의존적인 관계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전쟁에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고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중국의 경제지원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So there was this dependence on the Chinese that is at the very heart of the relationship that I think a lot of North Korean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이 관계의 핵심인데 자존심이 센 북한인들이 이 점에 우려한다며 주체사상을 따르는 국가가 실상 다른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이 그들이 짊어지는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평양에 주재했던 존 에버라드 전 영국 대사도 2012년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 간담회에서 미국의 친근감을 느끼는 반면 중국을 혐오하는 게 북한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상한 냄새가 나고 무례하며 그들이 먹는 음식마저도 역겹다고 여기는 게 북한인들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도 북한이 중국에 의존한다는 점을 분하게 여긴다는 점과 중국 경제인들이 북한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극도로 무시하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며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맡았던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협상장에서 북한과 중국 측 대표들 간 신경전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ere operating in a multilateral six-party format. We could hear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fighting all the time. You know, when they were doing their bilateral meetings while we were doing our bilateral meetings with the South Koreans.
6자회담 도중 중국과 북한이 양자회동을 할 때 그들이 항상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미국과 중국이 양자회동을 할 때는 북한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 얘기를 하는가 하며 매우 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은 공개적으로는 연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대해 불신과 편집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와 관리들이 여러 미국 관리들에게 주한미군 용인 입장을 거듭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30년 전 당시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과 오전 회담이 끝나고 통역만 대동하고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를 VOA에 전했습니다.
Kangsuk-ju said that, you know, you Americans should not assume that we North Koreans would like to see you leave the peninsula.
강석주 부부장은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는 것을 북한이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전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 발언이 당시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 부부장과 대화를 나눈 뒤 얼마 되지 않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에게 같은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강석주가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북한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그 발언의 바탕에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당시 배석했을 때 같은 요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이 한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들었던 내용을 김 위원장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Kim Jong-il, whether it would be all right for American troops to remain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after unification.
아이논 전 특보는 올브라이트 장관이 김정일에게 통일이 된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 있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며 김정일은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영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며 아마도 우리 영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멀리 있는 강력한 친구를 갖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론 전 특보는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김정일의 발언을 한 글자 한 글자 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미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 주둔도 용인할 수 있다는 인상을 분명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어 전 국무장관도 최근 새 회고록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에서 CIA 국장 시절인 2018년 3월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경험을 소개하며 주한미군에 대해 나눴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폼페어 전 장관은 나는 김 위원장에게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가 김 위원장을 매우 기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며 이 말에 김 위원장은 웃으며 탁자를 두드리면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며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의 전언에 대해 전직 관리들은 서로 다른 평가를 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한반도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대립하며 중국의 제재 회피를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take a longer strategic view, they can be sophisticated, certainly sophisticated enough to understand that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갈루시 전 특사는 그들이 더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세련된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폼페오 전 장관에게 했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훈 전 특보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 not think you can draw the inference that his son would feel the same way. In other words, even if Kim Jong-il would have been comfortable,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이 괜찮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아들은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폼페오 전 장관을 만났을 때와 비교해 지금 김정은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아이론 전 특보는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은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석좌는 통일 이후에 미군이 없을 경우 한반도의 큰 위협은 중국이라고 북한이 이야기하곤 한다며 하지만 이것은 큰 틀의 전략적 차원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oint I would make is that that's sort of at the grand strategic level, but that sort of thinking doesn't operationalize as sort of a North Korean desire to have a U.S. security.
차석자는 이러한 큰 틀의 전략적 사고가 미국의 안보 제공을 받고 싶다는 북한의 욕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핵무기를 포기할 테니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켜달라라고 북한이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폼페오 전 장관이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순진하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anybody who knows anything about North Korea knows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North Korean is the end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을 안다며 미한 동맹, 한반도에 배치된 무기의 존재는 한국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이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매우 복잡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one hand, the Chinese are very proud that they entered the Korean War and pushed back the American forces. On the other hand,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한편으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 미군을 물리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데 북한이 중국에 충분히 감사를 표한 적이 없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또 북한을 충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 식량 원조와 다른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해야 하는 어려운 동맹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두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중국에 대해 꽤 조심스럽게 말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길 원한다면서 이때 북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알바니아도 북한의 무기 제공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돕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밀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가 8일 북한과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If Russia wants to talk about dangerous arms transfers in this council, what does Russia have to say about the rockets?
밀스 차석 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위험한 무기 이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북한이 지난해 11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사악한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감옥에서 직접 모집한 죄수들을 포함해 수천 명의 용병들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조달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밀스 차석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을 비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나왔습니다. 밀스 차석 대사는 미국과 50개 이상의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무기를 포함한 안보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철수 요구 거부를 비판하면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바보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합병 시도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고 러시아가 침략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 membership rejected this decisively and repeatedly demanded
그러나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의 지원을 받고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이란과 북한산 무기를 보충하면서 침략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침략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영토, 주권, 자유수호라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영국과 다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콜라스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무기 재고가 고갈됨에 따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포함해 재보급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예로 들었습니다.
As its weapon stocks are drying up, Russia is doing everything it can to resupply.
드 리비에르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해 러시아에 미사일과 탄약을 전달한 사실이 여러 차례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무기는 러시아가 지상전에서 입은 많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동원한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이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겨냥한 전략에 모든 무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유엔과 모든 회원국은 이를 외면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꾸준히 규탄 목소리를 내온 알바니아도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And speaking of weapons, Madam President, what should have our attention is the issue of illegal transfers.
페리트 호자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사용되는 무기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란과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하고 해당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공유했다고 밝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제재 등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검찰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의 당시 행위를 거듭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적대국에 대한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미국 법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검찰이 내세운 법리는 크리스토퍼 안 씨의 행동이 북한이라는 변수와 관계없이 미국에서도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해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은 8일 미 보안국을 대리해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이런 논리를 근거로 안 씨의 인신보호 청원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5월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미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보호, 즉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심리를 맡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에닐 로차 판사는 지난달 9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크리스토퍼 안 씨가 미국 법상 범죄로 간주할 만한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 충돌 이후 현재까지 평화협정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 적대국에 대한 미국인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식되는지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북한 외교관인 점을 지적하며 미북 관계와 북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북한 관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법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검찰은 약 한 달 만인 이날 안 씨의 범죄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법 행위로 인정되며 따라서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가 적법하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검찰은 신병 인도의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쌍방 가벌성 원칙이 이번 사건에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쌍방 가벌성 원칙은 피해자의 범죄 행위가 신병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위법일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스페인 당국이 최초 안 씨를 기소할 때 외교 공관이나 외교관에 대한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를 사유로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 관계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내려진 조치인 만큼 미국 역시 이번 사건을 외교적 관점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스페인 정부가 외교 공관 공격을 이유로 안 씨를 기소했다 하더라도 미국 연방법은 적대국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른 나라의 외교 공관 등에 대한 공격을 범죄로 규정한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안 씨가 미국에서 같은 사건을 저질렀더라도 미국에서 기소됐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 밖에 검찰은 스페인이 처벌하고자 하는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은 사람과 재산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위해와 위협에 대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북한 외교관이라는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요소를 고려할 때 안 씨의 행동은 쌍방 가벌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안 씨 측도 반박 문건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최초 재판부가 안 씨의 행동을 범죄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내린 1심이 이미 미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 부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재판부가 같은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은 것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미국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당시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판부가 미북 관계의 성격을 고려 대상으로 제기했다는 사실이 이례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만일 그 두 국가 간의 이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공동 인식이 결여됐을 경우에는 신병 인도 자체에 대한 무리가 따르게 되겠죠. 크리스퍼 안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동일한 형사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국제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주문이 여기 붙었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씨에 대해 미국 재판부가 이례적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초 안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작년 5월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승인하면서도 별도의 결정문을 통해 자신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안 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당시 결정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안 씨는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장관에겐 미국 시민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안 씨의 신병 인도를 반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명령과 관계없이 안 씨는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안 씨 측 변호인은 안 씨가 김정은의 조카이자 지난 2017년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의 탈북을 도운 사실로 인해 북한의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한 이언 브레크 전 법무담당관 대행은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당시 국토안보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안 씨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또 최근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명이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하면서 크리스토퍼 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을 떠난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국민에 대한 아사드 정권의 거듭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묻고 또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화학무기 협약 문제에 대해서도 시리아를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1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브리핑에서 아데지에보 유엔 군축 담당 고위 대표는 시리아가 결의한 2.18호와 관련된 미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시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신고하고 검증 가능하게 파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시리아 정권과의 다음 협의를 위한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노력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보 대표는 시리아 정권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1월에 제한적인 논의를 위해 시리아에 축소된 인원만 보낼 것이라고 유엔 안보리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 사용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밀스 유엔 주재 미국 부대표는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 2.18호를 지키지 않는 것을 새해에 재차 언급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1월 시리아의 화학무기 금지기구 평가단이 파견될 것이라는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조사단이 의미 있게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정권의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문제와 관련된 많은 질문이 답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2018년 시리아 바르자에 있는 과학연구센터에서 발견된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 그는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지침과는 달리 시리아의 두마 지역에 가해진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된 두 개의 염소 실린더 이동 문제가 해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사드 정권이 2019년부터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요청한 관련 화학무기 문건을 계속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아사드 정권이 의무를 준수하고 화학무기 금지기구 전문가팀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함께할 수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